세계 뉴스입니다. 헬리콥터 추락 사고로 숨진 에브라임 라이시 이란 대통령의 장례 일정이 시작됐습니다. 20일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 지도자는 장례를 치르는 5일간을 이란의 국가 애도 기간으로 선포했습니다. 라이시 대통령의 시신은 현재 사고 현장 인근인 타브리지에 안치된 가운데 추모객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추모객들은 라이시 대통령과 호세인 아미르 압둘라히안 외무장관 등 헬기 사고 사망자들의 사진과 함께 이란 국기를 들고 행진했습니다. 이 밖에 수도 테헤란을 비롯한 이란 곳곳에서 추모 기도회 등이 줄지어 열렸습니다. 라이시 대통령의 시신은 고향인 북동부 마슈하드로 옮겨질 예정입니다. 이란 정부는 23일 마슈하드에서 라이시 대통령의 영결식을 진행하고 나머지 사망자들의 시신은 테헤란으로 옮긴다고 밝혔습니다. 테헤란에서도 21일부터 22일 사이 별도로 추모 행사가 열릴 예정입니다. 이란 국영 매체들은 이 같은 추모 분위기를 집중적으로 전하고 있지만 환호하는 시민들의 모습도 목격되고 있습니다. 2022년 히잡을 제대로 착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끌려가서 의문사했던 22세 여대생 마흐사 아미니 씨의 고향인 사케즈 등 일부 도시에서 시민들이 불꽃을 터뜨리고 음악을 들으며 기뻐하는 모습 등이 X, 옛 트위터에 게시됐습니다. 또한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자동차 운전자들이 서로 경적을 울리며 축하를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테헤란 인근 카라지의 주민은 도시 곳곳에서 불꽃놀이가 벌어졌고 사람들이 독재자에게 죽음을 이라고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고 외신에 밝혔습니다. 라이시 이란 대통령은 재임 중에 히잡 미착용 여성을 단속하는 도덕경찰을 다시 투입하는 등 인권 탄압에 대해 비판받았었습니다. 아미니 씨 의문사 사건 이후에는 이른바 히잡 시위라고 불리는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일어났고 이란 당국은 사망자 수백 명을 발생시키며 유혈 진압한 바 있습니다. 중국이 과잉 생산으로 초저가 제품을 대량 수출해 세계 경제를 위협하는 행위에 공동으로 대응하자고 제닛 옐런 미 재무장관이 유럽연합 EU에 촉구했습니다. 옐런 장관은 21일 독일 프랑크푸르트 금융경영대학원 명예박사학위 수여식 연설에서 우리가 전략적이고 단합된 방식으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미국과 독일 그리고 세계에 있는 기업들의 생존 가능성이 위험에 처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는 지난주 중국산 전기자동차와 태양광 제품, 반도체, 배터리 부품, 철강 등에 대해 대폭 관세 인상 조치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관해 옐런 장관은 중국산 전기차 관세 100% 부과 조치는 전략적이고 목표가 있는 조치라고 이날 연설에서 강조했습니다. 중국이 21일 마이크 갤러거 전 미 하원의원에 대해 중국 내정에 간섭하는 언행을 했다며 제재를 가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갤러거 전 의원에 대해 중국 입국을 금지시키고 중국 내 자산을 동결하는 한편 중국 기관 개인과의 거래, 협력도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갤러거 전 의원은 지난 2월 17일 타이완을 방문해 차이잉원 당시 총통과 라이칭더 총통 당선인을 면담했으며 당시 방문 목적은 타이완에 대한 미국 의회의 초당적 지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갤러거 전 의원은 지난달 의원직을 사퇴하기 전에 하원 미중 전략 경쟁 특별위원장을 지냈고 동영상 기반 소셜미디어 틱톡 반대 법안을 주도하기도 했습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20일 카자흐스탄에서 만나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현안과 국제기구를 통한 양국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이날 카자흐스탄 수도 아스타나에서 열린 상하이 협력기구 SCO 외무장관 회의를 계기로 왕 부장을 만나 중국이 우크라이나 분쟁 해결에 균형 잡힌 입장을 보여준 데 감사를 표시했다고 러시아 외무부가 밝혔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또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동등하게 참여하는 평화회의를 개최하자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관련 제안에 대해서도 사의를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VOA 세계뉴스 들으셨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최근 국제 언론 감시 단체인 국경 없는 기자회가 2023년 그러니까 지난해를 기준으로 한 세계 언론 자유 지수를 발표했는데요. 북한이 조사 대상 180개 나라 가운데 177위로 북한의 언론은 자유가 없는 것으로 분류돼 올해에도 자유와는 거리가 먼 나라로 확인됐습니다. 노르웨이와 덴마크, 스웨덴 등 북유럽 나라가 언론 자유에 있어서 최고 수준이고요. 자유민주주의의 상징 미국도 언론인이나 언론단체 또 일반 국민들이 누리는 자유 정도와 또 그런 자유를 존중하는 정부의 노력에 다소 문제가 있다고 평가받는 중간 정도입니다. 자, 얼마 전에 이 언론의 자유에 관한 미국인들의 생각을 엿볼 수 있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와서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립니다. 자, 퓨 리서치 센터 조사입니다. 미국 사람 4명 중 3명은 미국의 수정헌법 1조에도 명시된 언론의 자유, 사회 안녕에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미국 성인 대부분, 그러니까 79% 정도는 미국 언론은 적어도 어느 정도 미국 내 뉴스를 자유롭게 보도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덜 자유롭다거나 절대 자유롭지 않다고 보는 사람은 5명 중에 1명이었습니다. 언론사와 기업, 언론사와 정부 사이의 재정적 또는 정치적 이해관계 영향이 어느 정도 있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자, 지금 미국의 언론 자유 상태와는 관계없이 미국인 10명 가운데 4명은 언론 자유가 제한되는 것은 매우 걱정스러운 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약 절반 정도의 미국 사람은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더라도 잘못된 정보, 가짜 정보의 확산과 게시는 막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도성민이고요. 오늘 주간 프로그램은 이야기 미국사입니다.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대통령 시대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나우, 미국 정치 ABC 그리고 VOA 매일 영어가 이어집니다. 네, 이곳 워싱턴 DC는 지금이 5월 21일 화요일이고요. 오후 3시 8분이 지나고 있습니다. 현재 기온은 28도, 아주 맑은 날입니다. 북한의 날씨 어떨까요?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날씨 정보입니다. 5월 22일 수요일 북한, 대체로 맑겠지만 평안북도와 자강도 지역은 구름 많이 낍니다. 또 대부분 지역으로 바람도 많이 불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영상 6도에서 15도, 낮 최고는 18도에서 30도, 특히 북부와 동부 지역의 낮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는 15도에서 시작합니다. 개성과 원산이 14도, 신의주가 13도, 중강 12도, 함흥의 아침 최저 11도, 청진 10도, 해산 8도고요. 낮에는 평양과 개성이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중강 28도, 원산과 해산은 29도입니다. 함흥이 30도로 가장 높습니다. 청진의 낮 최고 22도, 신의주는 19도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동해상과 서해상 모두 맑습니다. 동해상 앞바다 물결은 0.5에서 2m, 먼바다 3m로 오후에 물결이 더 높겠고요. 서해는 0.5에서 1m, 먼바다도 1.5m로 오후에 물결이 더 높겠습니다. 5월 22일 수요일의 북한 날씨 살펴봤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세계의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순서입니다. 지금 이 시각 세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박영석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어떤 소식입니까?
네, 이란 정부가 지난 19일에 추락한 헬기에 타고 있던 에브람 라이시 대통령 수색 작업을 도와달라는 요청을 했었다고 미국 정부가 밝혔습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상하이 협력기구 외무장관 회의 참석차 카자흐스탄을 방문했습니다. 제니 옐런 미 재무장관이 중국의 산업 정책에 맞서서 미국과 유럽연합의 공조를 촉구했는데요. 이 소식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먼저 이란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자, 지난 19일 헬기 추락사고로 에브라임 라이시 이란 대통령이 사망했습니다. 자, 헬기 사고가 나면서 이 라이시 대통령 일행을 찾는 것 도와달라고 이란이 미국에 요청했다는 발표가 나왔네요.
네, 그렇습니다. 매튜 밀러 미 국무부 대변인이 20일 브리핑에서 이란 정부로부터 이 지원을 요청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외국 정부의 요청에 응했던 것처럼 기꺼이 도울 거라고 이란 측에 답했지만 결국은 돕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왜 미국이 수색 작업을 지원하지 못한 겁니까?
네, 밀러 대변인은 주로 이 수송 문제 때문에 지원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예, 밀러 대변인은 이란 정부가 사고가 나자 바로 도움을 요청했음을 시사했는데요. 하지만 이란 정부가 어떻게 소통했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라든지 언급을 거부했습니다.
예, 미국이 이번 사고에 대해서 애도를 전했군요.
네, 국무부는 성명을 통해서 이 사고로 목숨을 잃은 사람들에 대해서 공식적인 애도의 뜻을 전했습니다. 또 이란이 새 대통령을 선출함에 따라서 이란 국민들 그리고 인권과 근본적인 자유를 위한 그들의 투쟁에 대해서 지지를 재확인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밝혔습니다.
네. 그런데 이란은 미국의 적성국인데요. 미국이 이렇게 적성국 지도자들이 뭐 사망을 하더라도 이렇게 애도를 나타냅니까?
아닙니다. 종종 그런 적도 있긴 있는데요. 항상 그런 건 아닙니다.
네.
예, 과거 옛소련 최고 지도자였던 이오시프 스탈린, 또 김일성 북한 주석, 피델 카스트로 전 쿠바 국가평화의장이 사망했을 때 조의를 나타낸 바 있습니다.
네. 자,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소통보좌관, 이번에 사망한 라이시 대통령에 대해서 언급을 했군요.
네, 커비 보좌관은 20일 기자들에게 예, 라이시 대통령이 손에 피를 많이 묻힌 사람이었고 잔혹한 학대에 책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미국이 애도를 표한 것에 대해서는 다른 어떤 경우에서도 우리는 일반적으로 인명 손실에 대해서 분명한 유감을 나타내고 또 적절한 공식 애도를 전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이란 대통령이 사망하게 된 이 헬기 추락 사고의 원인, 헬기 고장 탓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이란 국영 이르나 통신이 이 라이시 대통령 일행이 탄 헬기가 기술적 결함으로 추락했다고 20일 보도했는데요.
네.
예, 구체적으로 어떤 결함인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자, 미국 정부가 이란에 대해서 아주 오랫동안 제재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 제재가 이번 사고를 불러왔다는 주장이 이란 쪽에서 나왔습니다.
네,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전 이란 외무장관이 이란 항공산업에 제재를 부과해온 미국이 이번 사고에 책임이 있다고 이르나 통신이 20일 전했습니다. 영국 런던에 기반을 둔 연구기관인 채텀하우스의 중동 전문가 사남 바킬 씨도 미국 뉴욕타임스에 이란의 항공부문이 장기간 제재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었다면서 이란에서는 헬기뿐만 아니라 비행기 추락 사고가 아주 잦았고
네.
예, 이번 사고도 분명 제재와 연관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미국의 그 제재하고 이란의 항공산업 이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겁니까?
네, 이 제재 탓에 신형 기종을 들여오지 못합니다. 또 기존의 비행기를 개수하거나 이들 기종에 필요한 부품을 확보하는 데도 어려움이 많은데요.
네, 네.
예, 그래서 이란에서는 비행기 사고가 잦다고 합니다.
자, 라이시 대통령이 탔던 그 헬기가 어떤 기종이었습니까?
예, 미국 워싱턴 포스트는 이 추락 현장 사진을 분석해서 사고 기종이 미국 벨사가 만든 벨212 기종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예, 워싱턴 포스트는 이 기종이 베트남 전 시기에 활약한 군용 휴이 헬기의 민수용 기종으로 널리 사용돼 왔는데 지난 1968년에 처음 비행했고요. 최대한 15명이 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라이시 대통령과 그 일행이 이 낡은 기종을 탔다가 사고를 당했다는 거죠.
네, 워싱턴 포스트는 이란에는 이 벨 212 5대가 등록돼 있는데 평균 기령이 35년이라고 전했습니다.
네네.
예, 그런데 이란은 이 VIP용으로 이번에 추락한 헬기를 포함해서 이 벨 212를 총 5대 운용하고 있었다는데요. 벨사 측은 이란이 보유하고 있는 헬기의 상태에 관한 정보가 거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네.
한편 커비 보좌관은 미국의 제재가 사고 원인이라는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네, 자 헬기 추락으로 사망한 이란의 라이시 대통령 장례 절차 시작이 됐다고요?
네, 먼저 사고 현장에서 가장 가까운 도시인 타브리지에서 장례 의식이 열립니다. 이어서 희생자들의 시신은 콤으로 갔다가 수도 테헤란으로 이송된 뒤에 22일 장례식이 거행되고요. 장례식이 끝나면 라이시 대통령은 23일에 고향인 마슈하드에 안장되는데요. 앞서 이란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는 닷새간의 애도 기간을 선포했습니다.
지구촌 오늘 이번에는 카자흐스탄으로 갑니다.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 상하이 협력기구 외무장관 회의에 참석을 했군요.
네, 왕이 부장이 상하이 협력기구 SCO 외무장관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중앙아시아에 있는 나라인 카자흐스탄을 방문했습니다. 왕 부장은 이곳에서 20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 등 회의에 참석한 외교 수장들을 만났습니다. 참고로 이 상하이 협력기구 SCO는 2001년에 중국과 러시아가 주도해서 만든 정치, 경제, 안보 협의체인데요. 회원국은 러시아, 중국,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기스탄, 우즈베키스탄, 그리고 인도, 파키스탄 등 모두 8개 나라입니다.
네, 자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이 라브로프 장관을 만나서 어떤 이야기 했습니까?
네, 두 사람이 타이완 문제에 대해서 언급한 내용이 가장 눈에 띄는데요.
네.
예, 러시아 외무부는 양측이 특히 타이완 문제와 관련해서 중국 내정에 제3국이 간섭하는 걸 강하게 규탄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왕 부장은 타이완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예, 왕이 부장은 타이완과 관련한 상황이 어떻게 변하더라도 타이완은 중국의 일부고 중국이 결국 그리고 필연적으로 통일될 거라는 역사의 추세를 바꾸지는 못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중국의 왕이 부장이 러시아의 외무장관 말고도 뭐 다른 나라 외교 수장들도 다 만났을 텐데 자, 거기서는 어떤 얘기들이 나왔습니까?
네, 왕이 부장은 상하이 협력기구 참관국인 벨라루스의 세르게이 알레니크 외무장관도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과거 두 나라 정상이 합의했던 항목들을 벨라루스와 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또 키르기스탄, 우즈베키스탄 외무장관을 만나서 각각 중국과의 협력 관계를 강조했는데요.
네.
예, 이들 나라 장관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지하고 중국과의 협력 확대를 통한 상호 관계 발전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예. 자, 중국은 최근에 이 중앙아시아 나라를 상대로 한 외교 활동이 아주 활발한데요.
맞습니다. 지난해 중국에서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기스탄, 투르크메니스탄과의 정상회의가 열리는 등 중국은 이들 중앙아시아 국가와 관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들 나라와 중국 사이의 교역액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고요. 중국의 일대일로 사업을 통해서 양측이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이 왜 이렇게 중앙아시아 쪽에 공을 들이는 겁니까?
예, 이들은 모두 무슬림 국가로 중국의 이웃나라들인데요. 전문가들은 중국 서북부 지역의 전략적인 안전과 관련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네.
예, 그러니까 경제적인 목적 외에도 예, 중국 서북부에 안정적인 대외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중국이 중앙아시아에서 영향력을 키우려 한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서북부 지역이라면 신장 위구르 자치구가 있는데요.
맞습니다. 이곳은 대다수 주민이 무슬림인데요.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중국이 이 주변 무슬림 나라들과의 관계를 강화한다는 겁니다.
네. 이 중앙아시아의 나라들은 과거에 대부분 옛소련에 속했던 그런 지역이죠?
네. 1990년대 초에 소련이 무너진 후에도 여전히 이 지역에서는 러시아의 영향력이 크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최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집중하면서 장악력이 약해지자 중국이 이 틈을 파고들어서 이 지역에서 영향력을 키우려 한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지구촌 오늘 끝으로 독일로 가겠습니다. 자, 미국의 제닛 옐런 재무장관이 지금 독일에 가 있습니까?
네, 옐런 미 재무장관이 21일 프랑크푸르트 금융경영대학원에서 열린 명예박사 학위 수여식 참석차 독일을 방문했습니다. 옐런 장관은 이날 기념연설에서 중국의 산업정책에 맞서서 미국과 유럽이 전략적이고 통합된 방식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지금 중국의 제조업체들이 제품을 아주 대량으로 생산해서 초저가로 풀고 있는 게 이게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옐런 장관은 중국의 이 이른바 과도한 산업 역량이 미국과 유럽 기업들은 물론이고 신흥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는 나라들의 산업 발전까지 위협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예, 그러면서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 중국의 산업 정책이 멀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전략적이고 통합적인 방식으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미국과 유럽은 물론이고 전 세계 기업들이 위태로울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네.
자, 옐런 장관이 지난달에도 중국을 갔었는데 그때도 비슷한 요지의 발언을 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옐런 장관은 지난달에 닷새 일정으로 광저우 그리고 베이징을 방문해서 허리펑 중국 부총리, 판공성 중국인민은행 총재, 류허 전 부총리 등 중국 관리들을 만났는데요.
네.
예, 중국의 과잉 생산, 중국 정부의 산업 보조금 문제가 옐런 장관 방중의 주요 의제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옐런 장관은 중국 관리들에게 중국의 생산 능력이 이 세계 시장에 감당할 수 있는 규모를 넘어섰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최근 미국 정부가 중국의 일부 품목의 관세를 크게 올린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현행 25%에서 100%로 4배 인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일부 철강, 알루미늄 제품은 25%로 3배, 그리고 반도체 관세는 50%로 2배 인상하는 등 여타 전략산업의 관세를 대폭 인상한다고 밝혔는데요.
네.
예, 옐런 장관은 이날 연설에서 중국 전기차 100% 관세는 아주 전략적이고 목표가 있는 조처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예, 아울러서 유럽연합 또 다른 나라들도 비슷한 조처를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유럽 시장에서는 특히 그 저가의 중국산 자동차 점유율이 상당히 높다고 하죠.
네, 관련해서 EU가 지난해 9월에 이 중국 정부가 자국의 전기차 생산업체에 불법으로 보조금을 지원했는지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는데요. 그 결과 충분한 증거를 발견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네.
EU는 오는 11월부터 중국산 전기차에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는 방침입니다.
네. 자, 중국은 서방의 이런 움직임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중국의 산업과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조처를 할 거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주에 미국의 관세 인상 발표 직후에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미국의 조처가 전형적인 횡포이자 일방적인 괴롭힘이라면서 일부 미국 인사는 이 자국의 패권을 지키기 위해서 이성을 잃었다면서 맹렬하게 비난했습니다.
네. 자, 미국 재무장관 옐런 장관의 독일 이후의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네, 24일과 25일 이탈리아에서 주요 7개국 G7 재무장관 회의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옐런 장관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동결된 약 3천억 달러 규모의 러시아 해외 자산 문제와 또 중국의 과잉 생산 등의 안건이 이번 G7 재무장관 회의의 주요 의제라고 말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박영석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번에는 생생한 미국 뉴스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순서입니다. 허모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미국 소식 어떤 겁니까?
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추문 입막음 의혹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마이클 코언 씨에 대해 피고인 측의 반대 신문과 검찰 측의 질문 공세가 이어졌습니다. 검찰과 피고인 측의 최후 변론은 다음 주 있을 예정입니다. 미국 환경보호청이 미국 전역의 상하수도 시설에 대한 사이버 공격이 더 빈번하고 심각해지고 있다고 경고하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강제 집행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이어서 자동차 제조사들이 강제 노동에 연루돼 미국의 제재를 받은 중국 업체 부품으로 만든 자동차를 미국에 수출했다가 적발됐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입니다. 뉴욕 맨하튼 형사법원으로 가겠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추문 입막음 의혹 관련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핵심 증인이 또 출석을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재판 6주째를 맞은 20일 마이클 코언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코언 씨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추문을 덮기 위해 입막음 돈을 지급한 인물로 한때 트럼프 전 대통령의 해결사로 불렸던 인물입니다. 하지만 이번 재판에서는 검찰 측의 핵심 증인이 돼서 나흘째 법정에 섰습니다.
네. 자, 코언 씨가 법정에서 어떤 증언을 했습니까?
네, 이날은 코언 씨에 대한 트럼프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의 반대 신문에 이어서 뉴욕 검찰 측이 이에 반박하는 질문 공세가 이어졌습니다. 코언 씨는 지난 2016년 대선 직전에 트럼프 전 대통령과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하는 스토미 대니얼스 씨에게 13만 달러를 지급했고 이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요청으로 그의 선거 운동을 돕기 위한 것이었다고 거듭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 변호인 측은 코언 씨의 주장은 믿을 수 없다고 주장했고 증언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데 집중했습니다.
네, 자 피고인 측, 그러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의 반대 신문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왔습니까?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토드 블란치 변호사는 코언 씨가 트럼프 그룹으로부터 받은 42만 달러 가운데 다른 기업에 전달하기로 한 돈을 비롯해 총 6만 달러를 가로챈 사실을 거론했습니다. 블란치 변호사는 트럼프 그룹에서 훔친 것이다. 그렇지 않느냐라고 물었는데요.
네.
코언 씨는 이에 대해서 맞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코언 씨는 이후 검찰 측 질문 과정에서 자신이 받은 42만 달러에 대해 추가로 설명했습니다.
네. 자, 코언 씨의 설명을 조금 더 들어보죠.
네. 코언 씨는 자신이 충분한 보수를 받지 못한 것에 화가 났었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일종의 자구책으로 비용을 빼돌린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하지만 자신이 받은 42만 달러는 이번 형사재판의 핵심인 법률 비용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여러 종류의 돈이 오가는데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코언 씨에게 입막음 돈을 변제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일가가 운영하는 트럼프 그룹의 회사 기록을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
뉴욕 검찰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입막음 돈을 법률 비용 등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34건의 사업 기록을 위조한 혐의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기소했는데요. 코언 씨는 따라서 자신이 받은 돈은 어차피 정당한 법률 비용이 아니었다는 주장을 한 겁니다.
네. 자, 코언 씨는 검찰 측의 증인이고 이날 재판은 피고인 측의 증인도 나왔네요.
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검찰 측 증인인 코언 씨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과거 코언 씨에게 법률 자문 역할을 했던 로버트 코스텔로 변호사를 증인으로 소환했습니다.
네.
코스텔로 씨는 코언 씨가 지난 2018년 미국 연방수사국 FBI의 압수수색을 당한 이후 완전히 정신이 나간 듯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당시 코언 씨는 대니얼스 씨에게 입막음 돈을 지급하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맹세까지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러니까 코언 씨가 과거에는 지금과는 다 완전히 다른 말을 했었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 증인석에 앉은 코스텔로 씨의 태도가 이날 법정에서 문제가 됐다고요?
네. 재판을 맡은 후안 머천 판사가 코스텔로 씨의 증언 태도를 문제 삼으면서 질책했습니다. 검찰이 이의를 제기하자 코스텔로 씨가 이런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눈을 굴리면서 한숨을 쉬기도 한 겁니다. 이에 머천 판사는 취재진 퇴장을 명령하고는 코스텔로 씨를 향해서 내 결정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이런이라고 말하면 안 된다. 흘겨보지 마라. 눈을 굴리지 마라. 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자, 앞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추문 입막음 의혹 관련 재판. 재판 일정 어떻게 됩니까?
네, 원래는 20일에 증인 신문이 마무리될 예정이었습니다. 따라서 머천 판사는 당초 21일에 검찰과 변호인에게 최후 변론을 준비하라고 지시했었는데요.
네.
이 날짜가 조금 늦춰졌습니다. 머천 판사는 다음 주 월요일 메모리얼 데이 휴일을 지나고 28일 화요일에 최후 변론을 청취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증인 신문이 계속되는 건가요?
네. 20일 코언 씨 증언을 끝으로 20명의 검찰 측 증인 신문은 모두 마쳤고요.
네.
트럼프 전 대통령 변호인은 피고인 측 증인으로 총 3명을 부르겠다고 예고했었습니다.
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도 증언대의 설치가 관심사였는데요.
그렇죠.
결국 트럼프 전 대통령 증언 없이 21일 피고인 측 변론이 종료됐습니다.
네. 자, 관련 재판이 이제 마무리 국면으로 접어드는 상황인데 자, 그런데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선거 모금액이 지금 더 늘어났다는 보도가 나왔네요.
네, 그렇습니다. 주중 나흘을 재판에 참석해야 하는 상황은 선거 운동에 큰 차질을 주지만 선거 모금에는 오히려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형사 재판이 시작된 지난 4월 15일 하루 동안 36만 달러가 넘는 개인 기부금이 쏟아졌는데요. 평소보다 크게 많은 액수였습니다. 여기 힘입어서 트럼프 전 대통령과 공화당 전국위원회가 4월 한 달간 모금한 선거 자금은 7,600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네, 그러면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선거 자금하고 비교해보면 어떻습니까?
네,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 전국위원회는 4월 한 달간 5,100만 달러를 모금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이는 전달인 3월 모금액 9천만 달러보다 훨씬 적은 금액입니다. 무엇보다 두 사람이 대선 경쟁을 시작한 이후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월 모금액이 바이든 대통령을 앞지른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하지만 두 후보가 4월 말 기준으로 보유하고 있는 선거 자금은 바이든 선거 캠프가 1억 9,200만 달러로 트럼프 선거 캠프의 9,680만 달러에 크게 앞서고 있습니다.
아메리카나우 이번에는 미국의 환경당국이 상하수도 시설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경고했다는 소식 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미국 환경보호청 EPA는 20일 미국 전역의 상하수도 시설에 대한 사이버 공격이 더 빈번하고 심각해지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책 마련을 촉구하는 강제 집행 경보를 발령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미국의 상하수도 시설 체계가 어느 정도로 지금 위험하다는 겁니까?
네. 환경보호청은 지난해 조사 결과 상하수도 시설의 약 70%가 사이버 위협을 방지하기 위한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네.
또 일부 상하수도 시스템에서는 기본 암호를 변경하지 않거나 퇴사한 직원의 시스템 접근을 차단하지 않는 등 보안 수준이 미흡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상하수도 시설이라면 그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쓰고 마시는 물을 관리하는 곳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경우가 생긴다면 지역사회나 아주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을 텐데요.
네, 그렇습니다. 만약 상하수도 시설이 사이버 공격을 받을 경우 정수 처리와 저장이 강제 중단되는 것을 비롯해서 펌프와 밸브 손상, 화학물질 투입 등의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닛 맥케이브 환경보호청 부청장은 하지만 많은 시설이 사이버 보안을 포함하는 위험평가를 수행하거나 시스템 수행 방식을 알리는 작업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컴퓨터 기술이 발달하면서 이 사회 기반 시설을 겨냥한 사이버 공격 위험은 더 커지고 있는 거죠?
네. 따라서 민간단체나 개인 차원에서 수도 공급업체 네트워크 침입해 웹사이트를 다운시키거나 훼손하려는 시도도 새로운 일은 아닙니다.
네.
하지만 최근에는 웹사이트뿐만 아니라 시스템 운영 자체를 겨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맥케이브 부청장은 특히 중국과 러시아, 이란을 상하수도를 포함한 미국의 주요 인프라를 무력화하는 능력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는 국가로 꼽았습니다.
예, 실제로 이렇게 외국 세력이 미국의 상하수도 시스템에 접근한 경우가 확인된 게 있습니까?
네. AP통신은 작년 말 이란과 연계된 그룹인 사이버 어벤져스가 펜실베이니아의 한 작은 마을 수도 공급업체를 포함한 여러 기관을 표적으로 삼아서 원격 펌프를 수동으로 전환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올해 초에는 러시아와 연계된 핵티비스트라는 단체가 텍사스 공공시설 운영을 방해하려고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네.
중국과 연계된 그룹인 볼트 타이프는 미국 내 상수도를 포함한 주요 인프라 시스템의 정보 기술을 훼손했다고 관리들이 밝힌 바 있습니다.
네, 뭐 악의적인 그 의도의 사이버 세력이 활동 반경을 넓히면서 미국 정부도 더 강력하게 대응을 하게 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EPA는 강제 집행 경고를 발령해서 상수도 시설 기관에 사이버 위협의 심각성을 강조하는 한편 계속 조사를 이어가는 와중에 심각한 문제가 확인될 경우 관련 업체 등의 민사 또는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끝으로 자동차 소식 보겠습니다. 세계적인 자동차 회사들이 미국의 제재를 받은 중국 업체 부품으로 만든 자동차를 미국에 수출했다가 문제가 됐다는데 자, 이게 어떻게 밝혀진 겁니까?
네, 미국 상원 재무위원회는 자동차 제조사들이 강제노동에 연루돼 미국의 제재를 받은 중국 업체 부품으로 만든 자동차를 미국에 수출했다고 20일 보고서를 통해 밝혔습니다.
네.
해당 업체는 BMW와 제규어 랜드로버, 폭스바겐입니다. 미국 의회는 지난 2021년 강제노동방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중국의 위구르족이 종교적, 문화적 이유로 박해를 받아온 신장 자치구에서 강제노동으로 만든 제품 반입을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네, 자, 구체적으로 어떤 사안이 문제가 됐는지 볼까요? 먼저 BMW 어떻습니까?
네, 독일 자동차 제조사 BMW는 미니 쿠퍼 차량 최소 8,000대를 미국으로 수출한 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네.
BMW는 쓰촨 징웨이다 기술 그룹에서 전자 부품을 공급받았고
예.
캘리포니아에 본사를 둔 본스사가 이 부품을 BMW에 납품했습니다. 문제가 된 중국 회사 스촨 징웨이단은 지난해 12월 미국의 제재 대상으로 지정됐었습니다.
BMW가 해명을 했습니까?
네, BMW는 해당 부품 수입을 중단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고 영향을 받는 자동차에 대해서도 조치를 하겠다면서 인권 보호와 강제 노동 금지를 심각하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런데 본 수사가 지난 1월에 해당 부품이 제재 위반 품목이라는 사실을 BMW에 알려주었었는데도 BMW는 적어도 4월까지 금지된 부품이 포함된 차량을 계속 들여왔다고 미국 상원 재무위원회가 밝혔습니다.
그러면 다른 회사인 제규어 랜드로버도 비슷한 사안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규어 랜드로버 역시 공급망에 문제가 있는 부품이 있다는 사실을 통보받은 후에도 스촨 징웨이다가 만든 부품에 포함된 교체 부품을 들여왔다고 미국 상원 재무위원회가 밝혔습니다.
제규어 랜드로버도 해명을 했을 텐데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네, 제규어 랜드로버는 해당 부품이 구형 모델에 사용됐고 교체용으로만 사용됐다고 성명을 통해 밝혔습니다. 이어 중국 제조업체 스촨 징웨이다가 제재 대상이었다는 사실을 통보받은 즉시 부품 배송을 중단했고 기존 재고는 모두 파기됐다고 밝혔습니다.
예. 자, 폭스바겐사 같은 경우에는 상원의 보고서가 나오기 전에 자진해서 미리 보도 자료를 냈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폭스바겐은 지난 2월에 포르쉐 1000대, 수백 대의 벤틀리, 또 수천 대의 아우디 차량이 제재 부품을 포함하고 있어서 미국 세관에 압수됐다고 보도 자료를 냈었습니다. 상원 보고서에 따르면 폭스바겐 차량에도 스촨 징웨이다의 전자 부품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그 기업들은 뭐 세계적인 자동차 기업들인데 이게 다 연루가 된 거죠?
네.
다른 제조사는 없었습니까?
네, 볼보 역시 해당 부품을 공급받았지만 그 부품으로 차량 생산은 아직 안 했다고 상원 재무위원회가 밝혔습니다.
예.
상원 재무위원회의 론 와이든 위원장은 제조사들이 공급망에서 어떤 강제 노동의 흔적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했다면서 재무위원회가 수십억 달러 규모의 기업이 할 수 없는 일을 밝혀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자동차 업체들의 자체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허무호 기자였습니다. 미국 정치 제도의 내력과 현재를 소개해드리는 미국 정치 ABC입니다. 19세기 이원적 연방제 시기 동안 연방의 권한이 점점 확대됐습니다. 그리고 20세기로 넘어가 미국의 연방제는 다시 변화를 맞게 됩니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미국 연방제의 변천 그 세 번째 순서로 1901년과 1960년 사이 미국의 협력적 연방제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미국 의회 조사국은 지난 2000년에 발표한 보고서에서 1901년부터 1960년까지를 협력적 연방제 시기라고 기술했습니다. 의회 조사국은 이 시기가 다양한 수준의 정부들 사이에 이전보다 더 많은 협력과 협조가 있었던 특징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1913년에 비준된 수정헌법 16조는 소득세를 승인했고 보조금 체제를 개발하고 확대하는 수단을 제공했습니다. 1920년까지 11가지 보조금 프로그램이 만들어졌고 3천만 달러가 지원됐습니다. 이 기간에 연방정부는 자금 지원을 받는 활동에 있어 주에 봉사하는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As we review the achievements of this session of the 73rd Congress, it is made increasingly clear that its task was essentially that of completing and
1933년부터 1938년까지의 뉴딜 기간, 당시 프랭클린 D. 루스벨트 대통령과 연방 의회는 대공황의 경제적 재앙에 대응해 국내 문제에서 연방의 역할을 더 확대했습니다. 대공황이 박차를 가한 연방 보조금 체제는 확대됐고 연방과 주정부 사이 권한 관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이 기간 16개의 지속적인 프로그램이 만들어졌습니다. 의회 조사국은 2000년 보고서에서 뉴딜 시기가 연방주의 역사, 특히 연방과 지방 관계의 영역에서 지질학적 단층선으로 특징 지어진다고 설명했습니다. 1937년 공화당과 민주당의 몇몇 보수적인 의원이 연대해 보수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선언문은 분명하게 부적합한 것으로 드러난 경우를 제외한 주의 권리와 지방자치, 지역자치정부의 유지, 미국적 정부 형태와 기업체제에 대한 의존, 실업구제에 대한 지방책임 최대화, 그리고 민간기업과의 불필요한 정부 경쟁 반대 등을 내세웠습니다. 1954년 학교에서의 흑백 분리가 위헌이라는 연방대법원 판결은 이에 항의하려는 주들의 새로운 행동을 촉발했습니다. 여기에는 부적절한 국가의 행위와 주의 시민들 사이에 주정부가 개입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개입 원칙 아래 주의 권리를 부활시키는 것이 포함됐습니다. 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1901년과 1960년 사이 미국의 협조적 연방제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이야기 미국사입니다.
비오에이 이야기 미국사 제48부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대통령 시대.
1940년대에는 텔레비전 수신기를 가진 가정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일부에서는 텔레비전을 어리석은 사람들이 보는 발명품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1950년대 말엔 텔레비전이 미국 가정의 자리를 잡았습니다.
1950년대 다른 나라에서 미국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접한다면 아마 미국인들은 모두 백인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당시 텔레비전은 다양한 인종과 종교가 섞여 살아가는 미국의 모습을 담아내지 못했죠. 인종이나 종교적으로 소수계인 미국인들의 모습은 텔레비전에서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소수계 미국인이 텔레비전에 출연해도 주로 백인을 위해 일하는 모습으로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흑인들을 위한 민권운동이 1950년대 힘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교육 현장인 미국 학교에서 인종 분리를 끝내기 위해 많은 법적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1960년대에 이르면 민권운동이 미국 전역을 뒤흔들게 됩니다.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1953년 1월부터 1961년 1월까지 미합중국의 대통령이었습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1950년대 대부분을 미국 대통령으로 지내면서 공산주의 문제와 핵전쟁의 위협, 그리고 인종 갈등 문제와 직접 마주했습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말투는 차분했고 언제나 침착한 방식으로 문제를 처리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일부 미국인은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한 나라의 아버지와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들은 백악관에 있는 아이젠하워 대통령과 함께라면 험한 세상에서도 모든 것이 잘 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냉전이라 불리는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냉전 시대의 주요 적국은 미국과 소련이었습니다.
냉전 시대라는 말에 냉전은 세계 강대국인 미국과 소련이 군사력을 동원해 직접 싸우는 것을 두려워하면서도 계속 대립하는 관계를 표현한 이름입니다. 냉전은 서로 대립하는 나라들이 직접 무력을 사용하지 않고 외교적인 방법이나 다른 견제를 통해 신경전을 벌이는 것인데, 무기를 들고 직접 전쟁을 벌이는 열전의 경우 핵무기가 모든 것을 파괴할 수 있었기 때문에 미국과 소련은 열전 대신 냉전을 통해 간접적으로 싸웠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미국과 소련은 국제사회를 양분해 경쟁을 벌였죠. 세계는 미국과 소련을 주축으로 한 양측 동맹국들이 서로 갈등과 긴장 속에 대립하며 끊임없는 정치적, 군사적 긴장 상태였습니다. 냉전 시대에 미국과 소련이 군사력을 동원해 직접 충돌한 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두 강대국은 세계 여러 지역에서 벌어지는 분쟁에 관여했습니다. 냉전 시대의 미국과 소련은 말을 무기로 사용했습니다. 두 강대국은 서로를 위협하고 비난했어요. 두 나라는 핵무기와 군비 경쟁, 첩보전이나 우주개발 같은 기술개발 분야에서도 서로 경쟁하며 상대 국가보다 더 뛰어난 국가로 보이려고 애썼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미국과 소련의 국가 지도자들이 바뀌었지만 냉전은 계속됐습니다. 냉전은 20세기 후반 대부분의 기간에 세계 정치를 이끄는 주된 힘이었습니다. 역사가들은 냉전 시대가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됐는지에 대해 의견이 다릅니다. 일부 역사학자는 1960년대와 1970년대 초에 미국과 소련이 관계를 개선하면서 냉전이 끝났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일부 역사학자는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을 때 비로소 냉전 시대가 막을 내렸다고 생각했습니다. 냉전 시대의 세계는 세 그룹으로 나뉘었습니다. 미국이 서구권 국가들을 이끌었습니다. 서구권은 민주주의 정치 체제를 갖춘 국가들이었습니다. 소련은 공산주의 정치 체제를 갖춘 동유럽 국가들이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서구권과 동구권 어느 쪽에도 묶이고 싶지 않은 국가들이 비동맹 그룹을 이루었습니다.
미국의 제33대 해리 트루먼 대통령은 냉전과 싸운 최초의 미국 대통령이었습니다. 트루먼 대통령은 여러 정책을 사용했는데요. 그중 하나는 트루먼 독트린이었습니다. 트루먼 독트린. 1947년 3월 트루먼 당시 대통령이 미국 의회 연설에서 선언한 외교 정책입니다. 세계 어느 곳에서든 공산주의의 확대를 막기 위해서 공산주의 위협에 놓인 나라들의 경제적, 군사적 원조를 제공하는 계획이었습니다.
비오의 이야기 미국사. 이 내용은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휴가 관련 영어 표현들 살펴보겠습니다. 존 드라이든과 얘기 나눴습니다. How was your vacation?
Great. It was good to get away for a week.
I need a vacation too. Where did you go?
I went to Florida. I needed to get away from email. So, when is your vacation?
I don't know. I'm too busy.
You deserve a vacation.
How was your vacation? 휴가 어땠어요?
Great. It was good to get away for a week.
좋았어요. 일주일 정도 떠나 있으니 좋네요. Get away. 어디를 쉬러 간다는 걸 말합니다. Get away. I need to get away from it all. 일상생활로부터 벗어나서 어디로 가는 것, 그러니까 휴가가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I need a vacation. I need time off. I need to get away from it all. 모두 같은 뜻입니다. 나는 휴가가 필요해요.
I need to get away from it all. I need a vacation. I need time off.
I need a vacation too. 나도 휴가가 필요해요. Where did you go? 어디 갔다 왔어요?
I went to Florida.
플로리다 갔었어요.
I needed to get away from email.
나는 이메일로부터 떨어져 있었어야 했어요. 그러니까 회사 일로부터 떨어져 있어야 했다. 휴가가 필요했다. 그런 뜻입니다.
So, when is your vacation?
당신의 휴가는 언젠가요? I don't know. I'm too busy. 몰라요. 나는 너무 바빠요.
You deserve a vacation.
당신은 휴가 갈 자격이 있습니다. Deserve. 어떤 것을 받을 만하다. You deserve a vacation. 당신은 휴가 갈 자격이 있어요. You deserve a break. 같은 표현입니다. 휴가를 떠나기 전에 친구에게 휴가 잘 다녀와 이런 표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휴가 갈 자격이 있는 당신 좋은 시간 보내요.
You deserve a vacation. You deserve a break. Enjoy your well-deserved time off. Enjoy your well-deserved vacation.
이번에는 휴가를 가기 전 여행사 직원과 나눌 수 있는 대화 들어보겠습니다.
So tell me how you like to travel.
I like travel that is cozy and romantic, but still exciting.
Great. Tell me more.
I like traveling in a plane, but not in a helicopter. Planes are a little scary, but helicopters are scarier. My favorite way of traveling is by train.
어떤 여행을 좋아하세요?
I like travel that is cozy and romantic, but still exciting.
저는 아늑하고 로맨틱하지만 여전히 흥미있는 여행을 좋아합니다.
Great. Tell me more.
좋아요. 더 말씀해 보세요.
I like traveling in a plane, but not in a helicopter. Planes are a little scary, but helicopters are scarier. My favorite way of traveling is by train.
나는 비행기로 여행하는 것을 좋아하지만 헬리콥터는 싫어요. 비행기는 무섭지만 헬리콥터는 더 무섭죠. 나는 기차로 여행하는 것을 가장 좋아해요. 에브리데이 잉글리시 비오의 매일 영어. 오늘은 I need to get away from it all. 휴가가 필요하다. Enjoy your well-deserved time off. 휴가 갈 자격이 있는 당신 좋은 시간 보내요. 휴가 관련 표현들 살펴봤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세계 뉴스 워싱턴 뉴스 광장 이어집니다. 도성민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와 워싱턴 뉴스 광장이 이어집니다. 도성민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